오늘 새벽에는 시편 2편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우리가 암송도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이어지는 시편 2편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덜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는 시편 2편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여러 차례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읽어오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면에서 두 시편이 서로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분명하게는 복되다, 참으로 복되다 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두 시편의 처음과 끝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두 시편은 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공통적인 표현들이 두 시편에 같이 걸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시편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2편의 1절과 2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설명으로 시작하였다고 한다면 시편 2편은 이방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고 또한 통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의무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절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민다라고 이 번역된 말은 사실은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읊조린다는 것이 그야말로 어떤 말을 입술에 두고 그것을 쉼 없이 계속 말한다 또는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되뇌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읊조린다는 단어는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묵상한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입에 담아두고 그것을 계속 되뇌어서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 또 이방 나라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과 그 계명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일을 읊조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담아두고 그것을 읊조리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지만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은 헛된 일들을 그 입에 담아두고 그것을 쉼없이 되뇌이면서 헛된 것들을 묵상하고 헛된 것을 계획하고 헛된 것을 꾸미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시편 1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의 표현을 따른 자면 바로 이들이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 악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 오만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피해야 될 사람, 그곳에 같이 하면 안 될 사람들이 지금 시편 2편의 초반부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또 이 사람들이 입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는 그 헛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입에다 넣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헛된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곧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맨 것과 결박에서 벗어나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매신 것, 하나님께서 결박하고 계신 것, 곧 그 멍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또는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어떻게든지 한번 길을 쓰면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주 예전으로부터 있었던 생각입니다. 바로 아담에게 있었던 생각이 그것이죠. 악한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아담은 그 꾀에 넘어가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지 않고 나뭇가지에 맺혀 있어야 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이 떠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복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진정한 자유에서 떠나서 거짓 자유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상 죄의 종이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원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들의 생각을 쫓는 것이고 세상의 풍파와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들과 군왕들 그리고 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곧 예수님을 조롱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박해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피하고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바로 이 시편의 2편 9절을 해석한 그대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핍박한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 사건을 다시 회고하면서 이것이 시편 2편을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서 나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러한 헛된 일, 이러한 헛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헛된 계획과 헛된 시도들을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 4절이 그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도무지 닿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서 인간과 완전히 구분된 존재로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은 높은 곳이고 땅은 낮은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의 일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한번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지만 그러한 시도가 헛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바라보시고 내려다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길을 쓴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눈빛과 그 손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오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합니다. 시편 73편에서는 이들은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라고까지 그렇게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떠벌리고 다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악인이지만 이들의 제사는 더욱더 불어나기만 한다고 시편 기자는 또한 73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더 여유 있게, 더 떵떵거리면서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시험에 들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저 길이 옳은 것인가, 이 길이 옳은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길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결국 그 길에서 망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곳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자 했던 그들의 시도도 다 헛된 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순간만큼은 이들의 시도가 옳은 것 같고 이들의 시도가 성공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무덤에 장사되어서 그곳에 사흘간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비웃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앞세워서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악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그들의 시도가 성공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분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에 반역하는 군왕들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왕을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왕은 누구입니까? 7절에서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시는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역자들이 죽였던, 그래서 그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하늘의 하나님을 결코 그들이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또 세상의 군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에 다시금,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거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왕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왕으로 세우심으로써 다시금 세상으로 하여금 그 왕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앞에 돌아와서 그 왕에게 입맞추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2절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께 입맞추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입맞추라라는 말씀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들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통치 앞에 굴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교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궁극적인 가르침이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그것을 쫓는 대신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이 교훈을 깨닫고 그것을 따르라고 주님은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대적하고 있던 그 생각과 그 행동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 그분께 입맞추는 자들, 그분께 두렵고 떨림으로 또 즐거움으로 경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야말로 진정 복된 자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피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악인의 꾀를 떠나는 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벗어나는 길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던 바로 그 반역자들이 다름 아닌 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 뜻대로 다 하고 싶어하던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다시금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피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진정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편 2편은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지 또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복음이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들의 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십니다. 또 그의 교회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심으로 그의 통치를 이 땅에 펼쳐나가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럼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통치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박해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두운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불러내신 그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는 더더욱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치는 그들의 그러한 시도는 매우 또 그 위협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잠시나마 깊은 괴로움과 환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시도, 이 땅의 군왕들의 시도가 헛된 일이라는 것을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께 피하여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의 교회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교회가 가장 연약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한 순간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간섭이 전혀 없다라고 느껴졌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영혼을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였던 것처럼 핍박당하는 교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는 더욱더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에서 망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그 길에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들 예수께 입맞추고 그분께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고 그 길이 가장 능력 있는 길이며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오늘도 이 길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